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13절 이후는 내일 묵상할 말씀입니다만 1절과 23절은 완전히 동일한 어순, 즉 나를 살피며 나를 아시며 이 문구가 나타나서 이 시를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아신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혀의 말을 아시고, 모두 7번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아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주님이 나를 깊이 들여다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일반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서 길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습관,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또 눕는 것은 은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개된 것, 숨은 것, 공개된 것, 숨은 것, 이런 순서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말을 하기도 전에, 즉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절 때문인데요. 주님이 앞과 뒤 그리고 위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안수하셨다는 말은 당신의 손을 내 위에 대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감찰하심, 그리고 손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위로와 안전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진실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다중적이며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나 스스로도 나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일에 실패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도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첫 대면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도 웃다가도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도 아시고 찬양한 뒤에도 속으로 남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수용할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꾸밀 필요도 뭐뭐하는 채 할 필요도 가식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감출 필요도 없고 핑계할 것도 없고 얼굴 붉히며 역정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전지성을 감탄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언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아는 것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강한 손, 능력의 손,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손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냄새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라는 시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냄새나는 우리, 알면 알수록 실망되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하늘, 스올, 바닷끝, 흑암과 빛 등. 8절에서는 하늘과 스올이 나옵니다. 영원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신들의 거처지인 하늘이나 죽은 자들의 거처지인 스올. 아주 극한의 상황이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은 바다 끝을 말하는데 이는 공간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9절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새벽 빛이 땅의 건너편으로 날아갈 때에 그것을 타고 먼 동쪽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다의 경계선 넘어 서쪽으로 계속해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말은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에 날개처럼 삐죽삐죽 하늘을 찌를 듯 뻗치는 빗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바로 이 빗줄기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끝에서 끝으로 동쪽 끝, 서쪽 끝으로 이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시간적 차원을 말합니다. 빛이 밤이 되어 깊은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은 낮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지각과 시각을 차단하는 흑암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절망과 탄식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갈 수도 미래를 탐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내가 있지 않는 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도움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나의 고백이며 나의 기도라면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삶 속에서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늘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겪는 고난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더 가까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